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의 말씀, 402페이지에 신약성경이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그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이사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저희들 마음판에 새겨서 저희들이 심령이 정말로 옥토가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저희들 심령에서 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열매가 맺어서 저희들이 삶이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모든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기는 자 되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아버지 남는 자로서 주님 앞에 모두 들림받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께서 기억하시사 아버지 조금도 악한 영이 틈타지 않도록 저희들의 예배를 뺏어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천군 천사를 이 자리에 옹위해 주시사 오직 이제 살아계신 예수님만이 저희들의 예배를 모두 받으시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 되도록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부족한 종 주님 의지하고 서싸우니 성령께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사 아버지 진리의 말씀이 이 시간에 선포되고 진리의 말씀이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깨달아지고 그리고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낮은 자의 비밀 두 번째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3장의 빌라델피아 교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높은 자, 낮은 자가 있으면 높은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낮은 자의 비밀을 알려고 하는데 높은 자와 낮은 자를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높은 자는 성공한 사람, 그리고 남한테 이렇게 높임을 받는 사람, 거기에 비해서 낮은 자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 또 실패한 사람, 또 별 볼 일 없는 사람, 평범한 사람, 우리가 이렇게 그 구분을 짓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선택을 할 때 항상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낮은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높고 많고 큰 것을 우리 인간들은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 반대의 것을 항상 선택을 하셔서 쓰십니다. 강자 대신에 약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고 또 교만한 자 대신에 낮은 자, 겸손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봅니다. 인간들은 자꾸 죄 있는 데를 쫓아가서 죄와 같이 손을 붙잡고 결국은 타락의 길로 가는 것에 비해서 하나님은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자꾸 인도하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에 그 가는 길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주의 사역을 하는 그러한 그 범위 내에서도 보면은 목표가 따라가는 그 방법이 세상에서 가는 것과 똑같이 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 주위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 교회들 또 역시 눈에 보이는 것처럼 크고 좋고 많고 이런 것을 쫓아가고 그리고 눈에 별로 뜨이지 않고 별볼 일 없고 그리고 실패한 이런 것을 우리는 이렇게 룩다운하는 이렇게 눈여겨보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는 그 교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그 좋은 그 글을 어저께 데일리 브레드 생명의 양식에서 읽었어요. 어제 읽은 사람 어제 읽어보셨어요? 생명의 양식. 예. 거기에 아주 참 좋은 말씀이 해당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스가랴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기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가리켜 이 사람은 큰 사역을 위해 부름을 받았사라고 말했습니다. 명성이 있고 재정이 풍부한 교회에서 목회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나를 의아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우리는 꼭 큰 곳으로 영전되어야 하나님의 부르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의 가장 훌륭한 일꾼들을 작은 곳에서 평생토록 부지런히 일하도록 보내신 것이 아닐까요? 눈에 띄지 않는 외딴 곳에는 전도받고 그 가르침을 받아야 할 사람이 존재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무리뿐만 아니라 개개인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군중들이 다니면 그들을 가르쳤고 또 군중들이 다 낱낱이 줄어든다 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고 요한이 말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우리 같으면 수가 조금만 줄어도 크게 좋아심을 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께 주신 사람들과 함께 열심히 사역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큰가가 성공의 척도가 되어 있는 즉 클수록 더 좋다는 문화 속에 살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굳센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작은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크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지금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거나 소그룹 성경 공부나 주일 학교를 인도하고 있다면 정성을 다해서 섬기십시오. 기도하고 사랑하고 또 말과 본보기로 가르치십시오. 당신이 현재 있는 작은 자라는 큰 자리가 현재 있는 작은 자리는 큰 자리로 가기 위한 디딤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위대합니다. 꼭 뭐 개척교회 하는 목사를 위로하는 그런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참 이거를 듣고 제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이게 뭐 위로되는 말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것은 이 미국 사람이 이걸 썼는데 정말 구구절절이 옳은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크고 많고 이런 것들만 좋다고 하는 이런 데서 보면은 예수님과 바울을 사도는 아주 대실패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그 작은 자의 비밀을 모르고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작은 자의 비밀을 더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가 사실은 그 작은 자의 그 비밀을 우리가 알지 못해서 하는 소리예요. 절대 우리가 비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시는 그것을 성경을 깊이 보다 보면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오늘 그 성경의 인물 속에서 그 낮은 자의 모습, 그 비밀스러운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제일 첫 번째로 갖겠습니다. 제 첫 번째 성경 인물 속에서 낮은 자의 모습을 찾고 그리고 그 안에서 비밀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보물 찾기 하는 거예요. 보물 찾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에 마찬가지로 청함은 많되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하는 것이 쭉 숨겨져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장자권에 대한 축복을 숨기셔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택함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창세기서부터 우리 한번 쭉 살펴볼 테니까 여러분의 그 성경 지식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누구를 제일 먼저 탄생하게 했습니까? 가인이요.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아벨. 근데 가인과 아벨 중에서 하나님이 누굴 택했습니까? 아벨을 택했죠. 근데 아벨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누굴 택했습니까? 셋을 하나님이 택했어요. 그 내용은 자세한 건 우리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첫 번 장자의 예물을 받지 않으시고 그 차자 두 번째 아들의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여러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낳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이스마엘. 지금 그 아랍 사람들의 그 조상인 이스마엘을 제일 먼저 낳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어요? 두 번째 아들 이삭을 택하셨습니다. 그렇죠? 왜 이삭을 택하셨는가 여러분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삭의 아들이 또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에서예요. 장자가 에서입니다. 그 다음에 차자는 야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굴 택했어요? 장자가 아니고 차자를 택했습니다. 야곱을 택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성경 실력이 아주 좋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다음서부터가 좀 까리까리해요. 야곱이 아들을 열두를 낳습니다. 열두를 낳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누굴 택했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자, 여기서 까리까리하죠? 이제 실력이 이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그, 거기 제일 장자는 누굽니까? 루벤. 하나님의 말씀 같으면은 약속대로 루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해줘야 되죠. 그런데 참 축복은 루벤에게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야곱이 이제 죽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예언을 했었죠. 열두 그 아들들에게. 그런데 진짜 그 예언의 내용을 보면은 누구에게 그 축복이 갔느냐 하면 유다에게 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의 후손이 그러면은 과연 그 하나님의 그 택하신 장자의 그 축복을 받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건 누구에게 그게 갔습니까? 요셉에게 갔어요. 그 말씀이 역대상 5장 1절 2절에 그 기자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그 다음에 과로하고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했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그 장자의 명분이란 것이 바로 장자권이에요. 장자권. 그래서 그 장자권이 루벤에게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바로 요셉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 2절에 보면은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다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장자권은 요셉에게 있느니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열두 아들 중에서 그래서 그 장자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더 자세하게 보면은 요셉이 참 하나님의 그 장자 노릇을 못했어요. 그 당시에 물론 자기 그 아버지와 그 다음에 모든 형제들을 다 애굽으로 불러들였지만은 길게 보면은 누가 참 장자의 역할을 했느냐? 그게 누군가요? 예? 유다. 유다가 아니에요. 유다가 아닙니다. 레위기에, 레위족 속에. 예. 왜 레위족 속인가? 성경에는 레위가 하나님의 장자를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더 자세히 보면은 왜 레위가 하나님의 그 특별한 그 쓰임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민수기 8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또 신명기 10장 9절에도 그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그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할렐루야. 이거는 마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 기도했을 적에, 천번째 기도를 마쳤을 적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려 했을 적에 솔로몬이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참 겸손하구나. 내가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너희가 모든 것을 너에게 그 장수하고 그다음에 뭐 물질에 풍족하고 이런 건 내가 다 주겠다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부족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그 기업이 되면은 그게 가장 큰 그 장자의 그 축복권, 그 장자권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로 레위가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그 장자권을, 영적인 그 장자권을 받은 그러한 족속인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왜 레위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을까? 여러분 그 이유를 아세요? 왜 레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장 큰 축복의 그 자리에 올라왔을까? 그 레위는 사실은 자기 아버지 야곱에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저주를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창세기 32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그 열두 아들들의 야곱의 아들 열둘 중에서 이제 그 딸이 하나 있죠. 디나. 예. 그 디나가 그 딸들이 이제 그 강간을 당해서 딸이 그 디나가 강간을 당해서 그 딸에 대한 그 보복을 하려고 이제 레위하고 그다음에 형제 34장에 맞아요. 예. 시므온하고 레위가 이제 짜고서 세겜의 그 족속들을 다 하몰과 세겜의 족속들을 다 죽이죠. 그리고 이제 디나를 구해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야곱이 이제 그 시므온과 레위를 저주를 합니다. 너희들은 칼을 썼기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이제 다른 이방 족속들이 우리를 이제 싫어하고 우리를 해칠 테니까 너는 저주를 받아라. 그래서 저주를 받는가 했더니 이제 나중에 그 모세 때 와서 모세 그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이제 그 모세가 호렙산에 하나님의 그 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자기 형 아론을 내세워서 그래서 이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춤을 추고 그 다음에 이제 술을 마시고 그러고 떠드는 것이 나오죠. 그러다가 이제 모세가 하늘에서 그걸 듣고 호렙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그들을 다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그 하나님의 분노를 품고 와서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도다.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벌을 받아야 된다. 이제부터 내가 여기다 줄을 쫙 긋고 그 다음에 내 편에 설 사람 그리고 나의 반대편에 설 사람 여기서 이 자리에서 갈르사 라고 했을 적에 모세 편에 쓴 사람이 바로 레위 족속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레위 족속들이 와서 모세와 함께 섰을 적에 모세가 레위 족속들에게 너희들 가서 저 창을 갖고 칼을 갖고 그다음에 곡괭이를 가지고 와서 내 형제들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내 형제 사촌들을 다 때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그때 죽은 자가 3,000명이라고 했어요. 도륙을 했다고 그래요. 도륙. 아주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완전히 아주 처참하게 그 쓸어버린 겁니다. 슬라우더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3,000명을 자기 형제, 자기 사촌들을 죽여서 그건 끔찍한 건데, 이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출애굽기 20장에서 출애굽기를 받은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출애굽기 그 명령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레위 족속들이 자기 사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만큼 그 우상을 싫어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을 얼마나 싫어했으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걸 넘기시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의 그 자기를 따르던 그 레위 족속들로 하여금 나머지 열한 족속들을 죽인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그 병을 주어서 그 플래그 질병을 주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더 많이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런 이후에 그 자기 아버지 야곱에서부터 그 저주를 받은 레위 족속이, 레위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죄를 멀리하고 그 다음에 그 우상 숭배한 것을 회개하는 것으로서 내 사촌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만 특별히 나를 섬겨라. 다른 네 형제들은 나를 섬길 자격이 없으니까 너희들만 네 대대 후손이 나를 섬겨라.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분기시지만은 너희 형제들을 레위 족속들은 바로 내 자신이 너희들에게 유산이 되고 내 자신이 너희에게 그 분기시되리라라고 그러한 축복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굉장히 참 아주 그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내용인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레위 족속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고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살인하고 팔자를 고친 겁니다. 말도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죄를 멀리하고 우상을 멀리하는 것을 그것을 택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후손들이 쓰임받는 것으로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거를 이 영적인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출애굽기에서 모세와 아론과 그 아론과 모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누굴 택했어요? 모세를 택했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 그 자기 아버지 이세의 그 형제가 모두 몇째예요? 여덟입니다. 여덟인데 그 중에서 제일 막내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거 다윗이 택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일에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을 택한 다음에 그 후에 이제 뭐 솔로몬이 계속이 되는데 그다음에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남왕국 그다음에 북왕국으로 나눠서 이제 춘추 전국 시대가 돼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다음에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것이 쭉 계속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후부터 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아무리 숫자들이 많아고 자손들을 많이 이제 너희들이 키운다고 하더라도 그중에 오직 남은 자들만 소수의 택한 자들만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남은 자, 렘난트라고 하죠. 그 숫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암암리에 그들에게 너희들 이제 좋아하지 말아라. 사람 많다고 좋아하지 말아라. 소수가 나한테 택함을 받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일곱 번째, 마지막 일곱 번째로 우리가 성경에서 누구 볼 수 있냐 하면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오늘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은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리고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 때마다 그들을 보호하면서 예수님 뒤를 줄줄 따라다녔습니다. 혹시 예수님 앞에 한 자리 할까 하고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하시자 이거를 못 알아듣겠습니다 하면서 결국은 하나하나 다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너희들도 나를 떠나겠느냐고 열두 제자에게 물어봤을 적에 그 베드로가 그 유명한 얘기를 하죠.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한 장본인 베드로도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결국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11명 남았어요. 11명. 결국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 구약 전체를 쭉 훑어보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에는 장자에게 내가 축복을 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한테 그 택함을 받는 사람들은 다 차자 아니면 제일 꼴찌 막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원래 말씀대로 장자를 택하시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두 번째나 아니면 제일 꼴찌에 이런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 쓰셨을까? 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따라다녔는데 왜 결국 남은 사람은 11명밖에 없을까? 우리가 그런 거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그 항상 청한 사람은 많대, 택함을 받은 사람 많다 하는 그거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소수의 작은 그 택함을 받은 사람으로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교회 두 번째로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 이 지금 일곱 가지 성경에 나온 일곱 가지의 그 인물들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결론을 내려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람들의 그 경우를 통해서 그 낮은 자의 비밀, 택함을 받은 자의 비밀, 즉 영적 장자권, 그냥 장자권이 아니라 영적 장자권이 내려간 그것들에 대한 그 비밀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찾아보세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이것이 비밀입니다. 낮은 자의 비밀을, 그냥 낮은 자는 그건 바보 천치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깊은 그 비밀을 아는 자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자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택함을 받은 자, 하나님 앞에 그 낮은 자로서 쓰임 받은 자들은 우리가 가장 평범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을 하고, 그리고 죄를 싫어하고 죄를 증오하고, 그리고 항상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도 평범하게 우리가 들어온 그러한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이 다윗의 경우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나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도망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많은 고난과 기다림을 지나고 나서, 그래서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들어쓰시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모든 것이 완전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보기에는 그것이 불완전하고, 우리 보기에는 그것이 참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다르듯이 하나님이 처음에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비주시고 하나님 마지막에 쓰실 때까지 그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식은 정반대되는 걸 통해서 가장 약하고 가장 참 우리 보기에 비참하고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실패한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이 빚으시고 훈련시키시고 믿음을 주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하게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우리 두 번째로 오늘 그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 중에서 거기에서 이제 그 낮은 교회와 높은 교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서,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여기에 또 진리를 한번 여기서 그 비밀을 찾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가 잘 외우는 그 말씀에 주님께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모든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의 모든 일곱 교회가 그런데 다 완전치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곱 교회 전체에 예수님께서 다 책망을 하시고 꾸중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것도 권면을 하셨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조차도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를 또 권면하셨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빌라델피아 교회도 지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작은 교회에도 거기도 떨어져 나간 자가 있고 또 실패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적에 학부모들이 열심히 이제 과외 공부 시켜가지고 좋은 학교에 보내죠. 그래서 학교 경기 중고등학교 보내고 서울대학교 보냅니다. 그러면 다 되는 것처럼 했는데 보니까는 6년 동안에 거기서도 낙제하는 아이들이 매년 있더라고요. 예? 낙제하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학교를 들어가도 내가 공부 안 하면은 결국 낙제해요. 그리고 뭐 대학교 들어가서도 서울대학에서도 떨어져 나간 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택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준비하신 그러한 착한 교회에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서 제대로 순종하고 따라가지 않으면은 그러면 그대로 그 낮은 자로서의 그 축복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기는 자로서 따라오지 못하고 나중에 지는 자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빌라델피아 교회와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대표적으로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제일 책망을 덜 하신 데죠.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을 제일 많이 하신 데입니다. 그리고 시대적으로 봐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사는 그 교회의 모습과 너무나 이렇게 비슷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와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서로 비교할 반대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그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린 문, open door. 그래서 이 열린 문은 천국으로 오는 열린 문이에요. 천국으로 올라올 수 있는 열린 문인데,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문이 닫혔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바깥에서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그 노크를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은, 한 교회는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놓고 그 안에 계시고 한 교회는 문을 꽁꽁 닫고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비교해 볼 것은 세 번째로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 적은 힘을 가졌습니다. 그 8절에 보면은 내가 적은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적은 능력을 가졌습니다. Little power, little strength 이렇게 영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별로 사람이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에 그렇게 좌우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부자고 아주 부유하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Rich and wealthy. 그래서 재정도 많고 그다음에 빌딩도 크고 그 다음에 사람 수도 많고 그래서 이것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대조적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10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장님입니다. 영적 빈곤자야. 그들은 세상과 타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다 쓰러지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21절 22절에서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이제 그 길거리에 뿌려진 자,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려진 자,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들의 이 비유에 나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들이다. 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그 다음에 재리의 유혹과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특징이고 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사람 수는 작고 힘은 적지만은 바로 이들은 그 핍박을 받고 그리고 믿음을 지킨 이런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지키되 아주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저께 이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3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던 그 북한의 한 지, 지하교회 교인이 중국으로 탈북해서 거기서 중국에서 선교사를 만나서 선교사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선교를 목적으로 다시 북한에 들어가기 직전에 편지를 썼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 고생은 이 북한 탈북한 사람이 다시 북한으로 또 들어간다는 이런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럼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제가 고통받은 것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솔직히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15일간 허리를 90도로 구부리고 서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밥 먹을 때에도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먹어야 했습니다. 잠을 재워주지 않아서 졸려서 넘어지면은 수갑을 손에 채워서 철장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또한 쇠몽둥이로 너무 때려서 골이 터져서 피가 나오는데도 매질은 계속이 되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다고 담요를 씌워놓고 같은 감방에서 생활하는 수감자들이 모두 붙어서 때리게 해서 이빨이 다 부러졌습니다. 또 사람들을 시켜서 공중으로 들었다가는 탁 땅에다 떨어지게 해서 그런 것을 10번 이상 해서 갈비뼈가 3개 이상 부러졌습니다. 난로에 불을 지펴서 난로가 빨갛게 달궈지면은 그 곁에 꽁꽁 묶어놓고 3시간을 서 있게 했습니다. 또 도끼대로 마구 때려서 팔이 부러져서 석 달 동안 팔을 쓰지 못했습니다. 변소 청소를 시키는데 걸레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맨손으로 대변통을 닦게 했습니다. 곡식밭에 인분을 주는 것도 그릇으로 주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주게 하였습니다. 겨울에는 옷을 몽땅 벗겨 눈밭을 기게 하고 바가지로 찬물을 떠서 몸에 끼어 얹어서 한 시간 동안 밖에 세워놓는 놓는 동안에 온몸에 동상이 걸렸습니다. 또 전기 곤봉으로 전기를 투입해서 감전시켜서 정신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톱을 주지 않고 도끼로 직경이 60cm 이상 되는 나무를 하루에 15개씩 잘라서 찍어야 됐습니다. 하루에 1200평의 밭에 김을 매게 했는데 작업량이 채워지지 못하면 밥을 주지 않고 몽둥이로 때리고 황소도 끌기 힘든 나무 통나무를 끌도록 강요했습니다. 학습을 잘하지 않는다고 하며 한겨울에 옷을 몽땅 벗기고 팬티만 입혀서 불도 떼지 않은 콘크리트 바닥에 10일간 앉아있게 해서 손발이 모두 얼고 깊은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한 끼에 통강냉이 삶은 것 120g씩을 주었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돼지와 개 먹이를 먹었고 어떤 때는 쇠똥에 박혀있는 강냉이를 주워 먹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하나님 계시는 하늘을 향해 눕지 못하고 하나님이란 말을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도 다시 북한에 선교하러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정말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핍박을 받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아마 너무 이것은 그 익스트림 할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견뎌낸 사람들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이었고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그리고 잘 참고 그리고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시험의 때를 이기게 해준다라고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그 10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휘고를 받는 자들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쉽게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환란을 여기서 겪으면서 정말 참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 이제 마지막 때 주님께서 나누시는 의인과 악인의 거기서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 악한 자들은 끝까지 악해져서 악인으로 남아있고 의인들이 그렇게 작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회개를 안 한다라고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죄인된 인간들이 악한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기는 자를 강조하셨습니다. Even Philadelphia, 그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에게까지 이기는 자를 주님께서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있지만은 이기지 않으면은 같은 그러한 그 시험의 때를 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벌써 이미 면류관을 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류관을 이 그 11절에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미 면류관을 뭐 받았어요. 그런데 그 면류관을 누가 뺏어갑니까? 사탄이 뺏어가요. 사탄이 뺏어가고 또 어떻게 뺏어가느냐. 내 혈기가 내가 나를 컨트롤 못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순종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해서 그래서 내가 기껏 만들어 놓은 받은 그 면류관을 빼앗기게 됩니다. 라오디게 교회는 주님의 책망과 징계를 받습니다. 주님의 책망과 징계를 그 18절 19절에서 불로 연단한 또 그리고 흰옷을 사서 또 벌거벗은 수치를 이제 보이지 않아야 되고 안약을 사서 영의 눈을 띄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직도 내가 그 중에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책망하고 징계하시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 내가 사랑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의 직접 하신 말씀에 그 높은 교회, 낮은 교회 그 일곱 번째에 보면은 여기에 목사들도 해당이 됩니다. 목사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사꾼 목자와 참 진정한 목자로 나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슬픈 얘기인데 하나님의 택함으로 하나님의 그 종으로서 부름을 받은 그러한 그 처음에 원래 뜻과는 다르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다음에 자기의 생각, 인간들의 생각, 그다음에 사탄과 손붙잡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해가는 그러한 그 목자들, 사꾼 목자들을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고 벌을 하십니다. 에스겔서 44장에 보면 거기 참 묘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 그 레위족 속에 하나님의 택한 레위족 속 중에서도 그 레위족 속 안에서 이제 제사장이 나오는데 그 제사장 중에서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고 택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 교회의 목사들도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택하지 않는데 그렇게 나눠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그 택하지 못한 그런 곳에서 같이 이렇게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에스겔서 44장 그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하여 나를 떠날 때 레위 사람들도 그릇하여 그 우상을 쫓아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라고 했어요. 그 우상을 쫓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 종들이 우상을 쫓은 겁니다. 돈을 쫓고 감투를 쫓고 그 다음에 인본주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곳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죄악을 너희들이 언젠간 담당하리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13절에 보면 내게 가까이 나와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욕과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못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그 반대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서 전을 수직하게 하고 전의 모든 수종 두는 일과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라고 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제사장들이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를 안 쓰겠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써서 그래서 임무를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 허라는 얘기예요. 교회. 그 목사를 보고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양떼 중에서 내가 탁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서 계속해서 허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그 죄악을 그들이 담당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회개 안 하면은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택하고 계속 뭐 별일을 다 해도 그래도 나는 너를 모른다. 그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내가 주여 주여 하고 별일을 다 하고 아픈 사람 다 고치고 그리고 능력을 행해도 난 너 모른다 하는 얘기 똑같은 얘기야. 그러나 그대로 내 하고 싶은 거 교회 다 하고 그 다음에 다 부흥회 하고 그리고 다 하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그런데 거기 그 15장에 1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서 수종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끝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말씀 붙들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성실하게 했으면은 딴 사람들 다 도망가도 너희들이 끝까지 이 사독의 자손들이 했으면은 나는 너를 보고 있었고 나는 너를 끝까지 축복해주고 내가 마지막 때 너를 들어서 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사독의 자손 그 레위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들어쓰실 약속을 그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 대한 그 높은 교회와 낮은 교회에 대한 그 숨겨진 영적 비밀입니다. 여러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그 결론을 맡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낮은 자, 영적으로 낮은 자, 그 겸손한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제가 그 특징을 살펴보았는데 대개 한 세 가지로 이 그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영적으로 겸손한 자, 낮은 자의 특징은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더 사모하고 그리고 관심을 두고 그리고 따라간다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걸 전체를 다 따라가. 거의 한 세상의 95%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95%는 눈에 보이는 거를 바라보고 그리고 의지하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한 5% 미만이 그 인비지블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영의 것을 찾아가요. 그런데 이 인비지블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여기에 항상 청력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악령도 눈에 안 보여요.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만세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잘 섬겨야 돼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바로 그 성령님이세요. 우리 성령님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내가 성령님과 항상 동행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옆에 계신 성령님 나의 선생님 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높이는 것을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로 보이지 않는 성령님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진리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비진리와 진리 이 비진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이것이 바로 비진리예요. 그러나 눈에 안 보이는 이 진리는 이것이 영원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진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진리를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더 믿고 더 사모하고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파퓰러하지 못해요. 언파퓰러합니다. 그럼에도 이 낮은 자, 영적 낮은 자들의 특징은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바라보시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그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합니다.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으려고 얼마나 많이 감투를 찾아다니고 돈들 가지고 다니고 그 다음에 그 인본주의 방법으로 우리가 그 교회를 운영하는지 얼마나 우리는 너무나 많죠. 그런 것들이. 그러나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영적 낮은 자의 그 특징은 천국과 지옥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라고 했어요. 또 내가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마지막 때 부어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 영, 성령을 받아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와셔서 영의 눈을 열어주고 영의 귀를 열어주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그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처음으로 깨달을 수가 있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99마리 양보다도 잃어버린 한 양 하나를 위해서 이제 멀리 찾으러 가는 목자의 모습을 봅니다. 그 양 한 마리 때문에 땅 끝까지 가는 그러한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 그뿐만이 아니라 그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는 거기서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고려해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탕자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주인공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 왜 탕자가 돈이 없고 돈 떨어지면 사람 시켜서 부자인 아버지가 돈 보내주지 왜 바깥에서 그 아들이 멀리서 오는 것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느냐는 겁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은 그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면 지옥 갈 테니까 그 지옥 가는 것을 보지 못해서 그래서 안타깝게 기다리고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천국과 지옥을 알게 되면은 그러면 그 영을 불쌍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사랑해가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사랑인데 사랑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 사탄이 사랑을 얼마나 교묘하게 이용하는지 아세요? 참 사랑은 영혼에 대한 사랑이에요. 배고프다고 점심 한 그릇 사주는 거 이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정말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걸 내가 정말 보지 못해서 그를 위해서 뒤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이것이 참 사랑이에요. 우리는 정말 사단의 그 달콤한 소리에 그것을 따라가면서 내가 같이 술 마시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놀고 같이 노래방 가고 하는 이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사탄의 귀에서 제가 다음 주일에는 이제 그 사탄의 얼마나 이 그 낮은 자에 대한 것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 이것을 분별할 수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마지막 때 사탄에게 다 넘어가.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비밀을 깨닫고 나면은 세상에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세상의 높은 것보다는 그 더 낮지만은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영적 낮은 자의 특징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자신의 죄인됨을 통감하고 그리고 항상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그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내가 그것을 스스로 고백을 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크레딧을 드리는 그것이 우리의 생활화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잘 인용하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을 폐하게 하시는 즉 가장 볼품없고 가장 천박하고 가장 약하고 가장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오히려 그 반대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4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그렇게 눈도장을 찍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 참 별별 머리들을 다 쓰는데 그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애쓰세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가 정말 겸손하려면 그분의 말씀대로 간단해요. 예수님의 그분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남이 안 보일 때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살아가면은 예수님께서 보고 계세요. 그런데 두 개의 그 높은 자와 낮은 자의 그 비교가 얼마나 그 참 반대되는 건지 세상에서 높은 자들은 세상 욕심과 탐욕,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찬 것에 비해서 여기 이 영적 낮은 자들은 세상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갖고 싶은 거, 원하고 싶은 거 이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 속에서 살지만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바로 마조리티의 대다수예요. 그리고 극히 스몰 마이너리티, 아주 극히 극소수만 바로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에 관심 없이 이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한쪽은 육의 사람이라고 그러고 한쪽은 영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 그 에녹이 있죠. 에녹은 항상 주님과 동행을 하다가 그러다가 주님께서 때가 되니까 이제 가자 그래서 에녹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하나님이 데리고 가실 것인가 그것을 잘 기억을 하십시오.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이기는 자에 속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도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도 얼마든지 내가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빌라델피아 교회로 옮겨올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처신을 하느냐, 내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느냐에 딸렸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영적 낮은 자의 그 깊은 비밀을 터득하고 그리고 그 낮은 자의 반열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마지막 때 그 낮은 자의 비밀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깨닫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깊이 마음판 사귀고 그리고 이것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내가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저희들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 꼭 도와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저희들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이 그것이 참 진리가 아니라 그 뒤에 허상이 있는 것을 보게 해주셔서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좁은 길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깊은 그 사랑과 그리고 성령님의 예민하고 자세하고 그리고 끝까지 신실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심과 또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 아미성교계의 마지막 때 낮은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또 그리고 그 사업체 또 직장 위에 또 멀리서 이 CD를 듣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하는 일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세요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붙들어주고 주님 축복하시사 아버지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의 굳건에 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